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를 참아줘야 하냐며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분야별 조치를 구체화하겠다고 새해 업무 보고에서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10시 2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을 마다하지 않는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검찰 출석 직후 SNS를 통해 검찰 진술서 서문을 공개하며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가름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찰 조사에서는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밝히는 것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후 국민의힘 박정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표 개인의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데 법치주의, 헌정질서 파괴를 운운하고 정적 제거라면서 약자 코스프레를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변호인만 대동하고 조용히 검찰에 출석하겠다더니 철엄회를 동원해 방탄 종합선물 세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27일 밤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최근 주력 탱크까지 제공한다는 것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반러시아 대결 입장을 보다 명백히 밝혔다며 미국의 처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국가의 존엄과 명예,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싸움에 나선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나온 미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가운데 일부는 핵 또는 재래식 탄두 탑재가 모두 가능한 무기체계로 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KN-23에 대해 한반도의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며 핵 또는 재래식 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기술했습니다. 그간 북한은 신형 탄도미사일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미 의회가 보고서를 통해 핵 탑재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통일부가 27일 밝힌 올해 업무 보고에서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때 우리가 제안할 분야별 이행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맞춘 중장기 통일 외교안보 전략, 가칭 신통일 미래 구상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북한이 강대강 노선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통일을 둘러싼 정책 환경 또한 어렵고 엄중할 것으로 통일부는 전망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 준비의 중요성과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내외 나아가 북한 주민에게까지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이를 다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안보 환경이 점차 긴박해지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 두 대가 26일 오전 남해 이어도 남서쪽 공역, 영어로 카디스와 차디스로 불리는 중첩구역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는 26일 오전 10시 30분쯤 진입한 뒤 10시 58분쯤 나갔고 이어 또 다른 군용기 한 대는 오전 11시 11분쯤 진입해 11시 27분쯤에 이탈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중국 군용기가 카디스에 진입하기 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전술 조치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뒤 전주 대비 증가세를 보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8일은 일주일 전보다 감소한 2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3,612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3,013만 73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8천여 명 줄었고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도 4천여 명 줄었습니다. 28일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2만 3,564명, 해외 유입이 48명입니다. 이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두고 서울시가 지하철 등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서울시 거주자나 방문자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대중교통, 요양병원, 의료기관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은 역산의 대합실, 승강장 등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되지만 열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돼 혼선이 우려됩니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현장 계도와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6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최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자료가 파악된 38개 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평균은 20.1%로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30.7%로 가장 높았고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칠레, 멕시코뿐이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오르고 경유 판매 가격은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간 가격차는 80원 선으로 좁혀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67원 40전으로 일주일 전보다 7원 20전 올랐습니다. 반면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52원 20전으로 10원 40전 내렸습니다. 초강력 한파가 몰려온 이달 25일 서울의 최저기온이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아홉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25일 서울 기온은 오전 2시께 영하 17.3도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전국 단위 기상관측망이 갖춰진 지난 1973년 1월 이후 측정된 서울의 최저기온 가운데 아홉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29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8도 등 전국이 영하 16도에서 0도로 춥겠지만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4도 등 전국이 1도에서 7도로 29일 낮부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현이었습니다. KBS 월드라디오 우리말 뉴스를 마칩니다.